안녕하세요. 드림샷입니다. 예, 일주일 책 소셜 리딩 2020년 49번째 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에 뛰어든 세계사, 영웅의 시대, 그 중에서도 돈키호테 편을 같이 읽었습니다.
네,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우선 좀책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문학과 세계사를 연결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문학과 세계사, 역사의 어떤 이런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영웅들이 지배한 고대부터 보통 사람이 지배하게 된 근대까지 영웅들의 연대기를 통해서 문학 작품과 세계사를 읽은 이렇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우선 그 우리가 알죠, 호머의 일리아스, 일리아드. 고대 그리스 문명이 시작되는 과정, 이 과정과 이제 역사하고 작품하고 이렇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니벨룽의 노래, 롤랑의 노래. 이 부분은 요즘은 많이 읽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릴 때는 이제 기사도 문학을 조금 발췌한 걸 많이 읽었었는데, 이걸 통해서 게르만 민족들의 어떤 그 유럽에서 지배되는 과정, 이 과정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죠? 예. 샤를마뉴 대제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 시대. 그래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돈키호테를 가지고 이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저는 돈키호테가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도 그 작품이 성립된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돈키호테 이후에는 영웅이 존재하는 시민의 탄생까지 짚어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돈키호테 편을 골라서 한번 발췌 독서해 봤습니다. 우선 저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더라고요. 예, 미겔 데 세르반테스, 그 세계적인 대문호라고 그러죠. 근데 그 우리가 섹스피어라고 할때 느낌하고 세르반테스 느낌하고 때 같아요. 어때요?
저는 워낙 돈키호테를 감명적으로 읽어가지고, 예. 그렇게 막, 왠지, 섹스피어를 더 지금 문호로 대접하시려는
아니, 그게 아니고
뉘앙스로,
저희 이제 편견을 얘기하는 거죠.
예.
섹스피어 어릴 때부터 많은 작품을 저희가 접했잖아요. 다 읽진 않겠지 모르지만은 또뭐 4대 비극이니 작품을 많이 하고 작품 종류도 많잖아요.
맞아요, 예.
세르반테스는 제가 찾아보니까 국내에서 번역된 것은 딱두 권밖에 없더라고요.
아,
예.
뭔가요?
돈키호테하고
예.
모범 소설집이라는 거하고 그 작품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제가 너무 수도 길어지지만 되겠죠. 제 주의경에 보면은 아, 이거 재밌는 게 무슨 뭐 대학을 얻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경력이 좀 미미하더라고. 가난한 의사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막 떠돌아 다니더라고요. 이 양반의 삶이. 그게 돈키호테가 자신과 좀 일치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레판토 해전에 군인이 돼가지고 해전에 참전하고 또 나와서 막 작품 생활을 하다가 또 빚에 쪼들려가서 감옥 수감 생활을 하고 굉장히 고난한 생활인 것 같아요. 군대 가게 된 것도 사실은 자발적으로 간게 아니라 어떤 죄를 저지르고 사면을 받기 위해서 간 거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작품들이 몇개 있는데 라 갈라테아, 모범 소설집 이런 뭐 기타 등등 있는데 거의 한국에서는 돈키호테만으로 알려져 있죠.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가 발췌 독서한 걸 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립샷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이게 간략한 소설 줄거리하고 그때 세계사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지는지 돼 있는데, 저는 물론 원본을 본건 아니고 청소년을 위한 돈키호테를 읽었지만 조금 굵은 거를 제대로 읽었는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사실 울고 다 우리 안에 돈키호테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거울로 마주하는 같은 느낌? 그래서 무한한 어떤 동질감을 느끼면서 전 책을 재밌게 읽었는데,
저보다는 동기들 더 많이 보신 거네.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중에 줄거리 빼놓고, 줄거리도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는데, 그거보다는 그걸 세계사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을
그렇죠.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에스파냐 지역은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력을 있었던 거고, 거기서 이제 크리스트 교도들이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면서 이슬람 지배에 저항을 해왔고,
그렇죠. 저희 세계사도 이런 부분은 이베리아 반도의 그 이슬람 지배 기간 살짝은 저희들도 배웠던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돈키호테의 고향 라만차가 그 이슬람 지역 세력의 지배를 받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달루시아.
예, 안달루시아였다고 하고, 또 나중에 좀 있으면 찾아보셨죠.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정한 에스파냐의 왕이 사실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고 그게
그 얘기 안 합니까? 레콘키스타.
예.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제 크리스교들이 드디어 자리를 완벽하게
재정복.
재정복하는 그 레콘키스타가 완료가 되고 진정한 에스파냐 왕이 탄생되는데 그왕 이름이 카를로스 1세고 카를로스가 영어로 하면 찰스고 프랑스어로 하면 사를만이고
샤를르 그죠.
예,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흥미로운 거는 이때 그 운이 있어가지고 에스파냐 왕국만 통합된 에스파냐 왕국만 이 카를로스 1세가 맡은 게 아니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까지 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쪽이 그쪽이어가지고 그랬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에스파냐 전성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전성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키호테 이런 포로 이야기라는 데서 아버지가 아들 삼형제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교회나 바다나 왕궁으로 가라.
그 시대에 잘 나가는 직업이죠.
네, 그래서 레콘키스타를 완료함으로써 크리스트교로 거듭난 종교적 분위기,
구교죠, 구교.
구교.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신대륙을
대항해 시대 이런 거죠.
신대륙을 가야 되니까 거기 가면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 바다로 가라. 왕궁으로 가라고 했던 왕건이 아까 얘기했지만 카를로스 1세가 이제 에스파냐 왕뿐만 아니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까지 겸하게 된 그런
공무원이 되란 얘기네, 그게.
네, 그런 정치적 분위기를 한껏 드러낸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카를로스 1세가 돈키호테하고 비슷한 면이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구시대적인 기사도를 추구하면서 좌충우돌한 끝에 쓸쓸히 최후를 맞이하는 돈키호테나 종교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묵살하고 끝까지 카톨릭 수호를 맹목적으로 집착하려고 했던 카를로스 1세나 둘다 이제 옛것을 지키려고 했던 거에서 비슷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를로스 1세 다음에 펠리페
이제
2세였나요? 헷갈리네요. 1세였는지 2세였는지 헷갈린다. 근데 세르반테스의 생애는 펠리페 2세 때와 거의 겹친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기 있을 때부터 작년까지.
그래서 겹친다고 해서 그때 이제 펠리페 2세가 이슬람 세력에 맞서 이긴 싸움이 레판토 회전이었는데 자기 그 펠리페 2세도 굉장히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회전에 참가했던 게 이제 세르반테스 이 작가잖아요. 그래서
괜히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걸 자랑스럽게
자랑성도
생각했다.
했고 세르반테스도 나중에 이제 에스파냐 무적한 데가 영국 회전한테 지는 걸 보면서 에스파냐의 몰락을 느끼면서 되게 이제 안타까워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의 지필에 매진했는데 왜 이렇게 희극적이고 재미있는데 이렇게 슬픈 정조가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아마도 조국과 자신의 운명이 함께 저물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세르반테스의
자기
신경이
삶과 조국의 전체적인 그림을 갖다 겹쳤어.
겹쳐서 나와 있는 게 아닐까?
7번째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펠리페 2세 다음에 펠리페 3세인데 얼마나 이제 겹치겠죠? 그러니까 그때 행차 도중에 한 청년이 울다 웃다 하는 모습을 보더니 저자는 미친놈이거나 돈키호테를 읽는 중일 거라고.
그러니까 혼자서 낄낄낄.
그러니까 국왕의 입에서 돈키호테라는 말 정도까지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미로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이 6세까지 팔렸다 그러더라고, 기록에 의하면. 그게 뭐
맞아요.
사실 이제 구텐베르크 활자 문화 덕분이죠.
그리고 이제 에스파냐가 그렇게 통합을 했지만 통합하자마자 거대한 제국을 거느리고 그다음에 그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로마 가톨릭을 지키느라고 재정적으로 낭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얼마 안 가서 프랑스에 복속되는 일이 있어요.
부르봉 왕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루이 16세 밑에 들어간 건 14세 밑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부르봉 왕조의 이제 통치하에서 있게 되는데 그때 부르봉 왕조에서 에스파냐, 근대 에스파냐를 정립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립 언어학술원은 에스파냐어 표준어를 확립하고자 해서 모범 사전을 출판을 했는데 그때 모범 예문으로 돈키호테, 세르반데스의 글이 많이 실렸다고 해요.
근데 에스파냐가 돈키호테 언어라고 부르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게 그때는 사실 부르르정 왕조의 통치하에 있을 때였다는 거죠.
식민지에 있었구나.
네.
아홉 번째 문장.
네, 그리고 이제 진짜 에스파냐가 질 때, 에스파냐가 카를레스 1세만 해서 막 식민지도 엄청나게 거느리고 그게 이제 콜럼부스가 발견한 신대륙이었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점점점 세력이 약해지면서 나중에 미국하고 붙었는데도 졌습니다. 그게 미국 에스파냐 전쟁이고
쇼크가 컸죠.
쇼크였죠. 그래서 이제 1898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지성인 중에 한 명이 우리 돈키호테에서 우리의 에스파냐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나무노라는 사람은 새로운 에스파냐를 만들에 있어서 돈키호테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에스파냐 정체성이다.
네, 그게 우리 정체성이고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불멸의 명예를 추구하자. 그게 돈키호테 정신의 말로 에스파냐의 진정한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문장으로 소개해 주시죠.
예. 그리고 이 돈키호테가 단지 에스파냐 나라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몇백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금장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막그 양장본으로 이제 나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영국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해요. 세르반테스는 기사소설이라는 장르, 낭만, 멋있고 이런 거에 거품을 걷어내고 지극히 현실적인 기사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잔인하게 묘사함으로써 영국 작가들이 이걸 보고 굉장히 사실적인 그런 캐릭터를
이런 대목에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 교육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과문했던 건지 그렇게 이렇게 그 돈키호테를 이런 문학사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무식해서 그렇겠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읽어보니까 이런 해설에 대한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요즘 다음에는 뭐
팬맨의 독서소득.
저는 이제 10줄 요약하는 것보다는 제가 문학과 세계사를 연결을 한 것을 읽으면서 그에 대한 독서 소독 이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지도를 보시면서 지리적 실체감이죠. 이 소설의 무대에 그다음 역사 속에서 무대다 보니까 거기 딱그 북아프리카 붙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라나다, 그라나다는 들어봤거든요.
예, 맞아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배경이다. 아 이제 그라나다가 네 안으로서 되겠구나. 내가 여행을 가면은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지리적 실체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은 이그 아까 해드린 대로. 돈키호테가 에스파냐의 구군과 연결되기 때문에 스페인 역사와 다른 역사를 연결해 봤습니다. 제가 기존 알고 있던 역사하고 그게 이제 거꾸로 가보면 메이지 유신, 일본 난학,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독립, 신교, 대륙 카톨릭인데 이게 보면은 에스파냐가 구교 수호를 생각하면서 신교도가 살던 그 저지대라는 표현이 그게 네덜란드거든요.
그렇죠. 벨기에 왕.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계속 그,
신교가
신교를 누리려고
억눌렀죠.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네덜란드 독립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그 항해권, 재재패권을, 스페인의 다음을 잡아요. 잡아서, 그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에다가 식민지를 건설해요. 그 인도네시아 식민지 건설한 게 일본의 이제 그 네덜란드 상관, 까지 연결됩니다. 거기서 일본 난학이 피는 거죠. 그 난학이 또 일본 근대화의 뿌리가 되는 메이지 유신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네네네, 재밌네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역사 지식과 보면서 연결해보니까 좀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네덜란드 독립하는 부분에서 에스파냐가 세금을 많이 때렸잖아요.
많이 때렸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세금 함부로 때리는 거 아니구나. 왜냐면 미국 독립운동도 세금을 많이 거두다 보니까 영국으로 독립한 거고. 그래서
네덜란드 독립 과정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덜란드와 벨기에 역사예요, 그게. 제가 그거는 좀
저지대 역사.
인용하기 어렵지만은
네.
굉장히 그게 또 구교 신교 관계도 있고 아까 말한 세금 문제, 그다음에 경제적 이해도 관계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 네덜란드가 굉장히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됐거든요.
맞아요. 나중에 이제 또 진짜 강한 나라가 됐죠.
예. 지금도 뭐 여전히 강하지만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1898 스페인 미국 전쟁인데 이거는 뭐냐 미국 역사를 볼때 계속 나오거든요. 예, 이제 미국 역사에 언급된 보다가 이제는 스페인 에스파냐 역사에서 언급되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 전쟁 신 사람들의 쇼크와 돈키호테가 가진 의미 이걸 좀 알게 된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좀 입체적으로 좌우가 연결되는. 두 번째 독서 소득은 역시 이제 돈키호테 진면목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은 풍자와 싸우는 돈키호테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제가 어릴 때그 학교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본 게, 아주 괴상한 노인네가 망상에 빠져가지고 산초라는 하인을 데리고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여행을 떠나면서 풍차나 양떼나 싸운다. 요 대목만 제가 짧게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재밌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 어릴 때그 심성은 뭐냐면은 이런 찌질한 얘기보다
영웅
예,
얘기였구나.
영웅 얘기죠. 그 원탁의 기사. 이런 게더 재밌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재미가 약간 웃긴다. 인도로 넘어갔는데,
저도 그때
예.
재밌게 봤었던 게 20살 넘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이게 재미가 느끼기 어려웠던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때는 뭐, 이제 사자왕, 리차드 왕, 이런 기사도 뭔지 모르면 좀 싸움하고 영웅들, 이런 걸 하니까, 비로소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돈키호테의 그 진면목, 프레임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 2권을 제가 샀습니다. 이 전자책으로. 전자책 사가지고 1권을 읽기 시작했어요. 1권보다 2권이 더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1권은 그거 인쇄 많이 받으려고 인쇄료 많이
예. 뭐
받으려고
이상한 얘기를
다 집어넣었다
간격 얘기를
그러더라고요.
끼워넣어가지고 돈키호테가 또쭉 읽어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근대 소설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또 미술 또 돈키호테를 소재로 한 유명한 미술가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주목을 못 받는데 그 다음에 또 뮤지컬 또 있고 그런 그 이런 돈키호테 소재 콘텐츠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연길 독서 볼거리를 제가 이제 쭉 소개를 해드리면은 예 이런 책들입니다. 예, 주경채 대항해 시대 예, 이 책이 사실은 그 연결된 겁니다. 굉장히 그 포르투갈 엔리케 왕자부터 쭉 이제 그저 에스파냐 그 콜럼버스 얘기부터 그다음에 네덜란드 제 거를 계속 옮겨가잖아요. 그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 동서양이 연결되거든요. 결국 우리는 또 식민지 중국과 한국은 식민지화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그 대항해 시대에 관한 책인데
그렇죠. 네.
이 책을 저는 또 읽었는데 이 책과 연결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나나 메이지 유신은 바로 선의 에노모토 다케야키라는 책입니다. 그다음에 나나의 세계사도 있고 조금 한 발 떨어졌지만 하멜 표류기가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소속된 하멜이 일본 가다가 이제 표류해가지고 제주도에 오게 된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제가 다시 이 전자책을 사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돈키호테 1권은 마찬가지지만은 또 최근에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맨 오브 라만차 소개를 받고 아, 이 뮤지컬도 한번 봐야 되겠다. 코로나가 풀리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이번 주부터는 다음 주에 읽을 책을 한번 미리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할까요? 2020년 50번째 책,
예.
일주일 책 소셜 리딩을 미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논픽션입니다. 리디 셀렉트에서 골랐습니다. 할아버지와 꿀벌거나 저널리스트인 이 본인의 가족 얘기입니다. 성장 얘기인데 논픽션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소설이 아니고 겪은 이야기. 그다음에 이분이 저널리스트로서 아주 그 사실에 관한 그런 그 글쓰기 이런 글을 통해서 자연과 그다음에 그 가족과 자신의 성장 극복 과정을 쓰는데 특히 꿀벌이라는 세계 동물의 세계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아주 저희가 잘 모르는 꿀벌의 세계와 함께 인간과 어떻게 연결되는 이런 부분을 소개한 책인데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읽으면은 논피는 장르도 한번 접해보고 가족 자연 성장 속 공감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논픽션이 꽤 많습니다. 이런 논픽션에 대해서 한번 다른 것도 관심을 가져보는 이런 독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책 소셜 리딩.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15분 넘었네.
어이구, 큰일 났다, 이거. 잘라야겠다, 이거.